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공식 통계 240만 명보다 10배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지금까지 최소 2,400만 명의 미국인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다면서 현재 집계된 코로나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혈과 같은 혈액 샘플 조사를 통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며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어 미국 국민의 5에서 8%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민의 92에서 95%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염병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남부 텍사스주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와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100개 이상의 백신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고 그 후보군 중 하나는 개발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발에 가속이 붙는다면 시간을 두어 두 달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총장은 이런 백신이 현실화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확진자가 9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북한을 채워 북한은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해 번 돈을 정부 운영 후에 범죄 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오늘 제36차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두 달 넘게 연기됐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들은 또 중국과 몇몇 아세안 회원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내 군사화 활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이 지역에 두 개 행정구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의장국인 베트남은 남중국해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영토 분쟁에 휘말린 당사국 중 하나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유럽연합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양측의 대화에서 중국의 서방 세계에 대한 무역 등 현안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몇 주 후 시작될 대화를 위해 자신이 곧 유럽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세대와 인종을 초월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는 앞서 미 중서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목 누르기 체포로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종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후 진전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미 국무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시사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너무 신뢰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평안북도, 함경북도 북부에 밤까지 황해도는 새벽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19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으며 현재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진전을 이루는데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후 진전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had the we created the environment to have a productive conversation. You know, you point to Singapore and even Hanoi where it was we made clear our positions and we heard North Korean positions.
스틸웰 차관보는 25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미북 협상의 현 주소를 묻는 BOE의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와 심지어 하노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들었다며 현재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논의를 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스틸웰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국무부 내 북한 문제 담당자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를 언급하며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설정한 목표를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0에서 사전 녹화된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U.S. remains open to making progress through diplomacy on the goals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set at the historic.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최근 북한의 개성에서의 행동과 평양의 발언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서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역효과를 내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 동맹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s the ROK has changed and developed over the years, so too has the U.S.-ROK alliance. Like all relationships, we have our highs and lows, but the enduring strength of our alliance.
한국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미한 동맹도 마찬가지며 다른 모든 관계처럼 미한 동맹에도 부침이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에서부터 대북 접근에 관한 긴밀한 조율에 이르기까지 미한 동맹의 지구력과 강인함을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역내 반중국 경제 구상에 한국의 동참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협력 구상인 블루단 네트워크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세부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내 당면한 그 어떤 안보, 경제 현안도 한국과 일본의 활발한 개입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해리스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위해 최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너무 신뢰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회고록 출간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볼튼 전 보좌관은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재임 시절 미국이 대북 제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 that's right, but we haven't enforced them as strictly as we could either. And I think the president was much too trusting of Xi Jinping and his assurances that China was enforcing the sanctions.
볼튼 전 보좌관은 24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개건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는 그의 확언을 너무 신뢰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석유의 90%를 공급하며 이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아주 작은 규모의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데 중국은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이 대북 제재 시행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느리게 가고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성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도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뀐다며 이는 북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이유의 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밝혔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자신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모두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ight, this was something that happened as we were sitting in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where the president just unprompted by anybody. said to Kim Jong-un that he would cancel what he called the war games.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른바 그가 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취소할 것이라고 누구도 시키지 않은 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도중 폼페오 장관이 볼튼 전 보좌관에게 몰래 건넨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쪽지에 대해선 특정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당시 우리가 15분에서 20분 정도 했던 논의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며 이번 책에서 그가 어떻게 3자 논의를 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 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he wanted to be in the summit. I describe in the book how he would have liked it to have been three-way discussions.
볼튼 전 보좌관은 이번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강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억지만이 북한을 포함한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국가 지도자의 변화를 강요할 것이라는 볼튼 전 보좌관의 완고한 입장에 기초한다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마이클 우헨론 브룬킥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볼튼 전 보좌관은 경력 전반에 걸쳐 대부분 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largely wrong throughout his career.
in that we don't usually see even extremist regimes that are really forced into a corner completely capitulate.
그러면서 실제로 코너로 몰린 과격 분자의 정권들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부통령 등 다른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어 거수경례로 참전용사들의 희생의 예를 표한 뒤 헌화식에 참석한 10여 명의 참전용사들을 한 명씩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헌화식에는 로버트 윌키 보훈부 장관, 데이비드 버나트 내무부 장관과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fought to keep communism out, thank you. We salute you. You're very special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So much from the United Nations, everybody involved. It was an incredible thing that we all together did. And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on victory. Thank you.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올리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특히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치렀던 사람들을 기억한다며 한국전에서 전사한 모든 영웅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미국, 한국, 유엔군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국가들에서 온 이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바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동맹은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23일 한국전쟁 중 숨진 한국군 유해 147구를 한국으로 송환했던 행사 사진을 올려 군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국 보훈부는 25일 로버트 윌리 장관 명의로 VOA에 보낸 성명에서 70년 전 1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공격했을 때 포성이 울려 퍼지면서 대한민국의 고요한 아침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군이 단호한 적에 맞서 나란히 싸웠다며 결국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군이 목숨을 바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며 그 대가를 한반도에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희생된 목숨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한국과 맺어온 유대가 전쟁으로 맺어진 뒤 70년 동안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도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3만 7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전사했고 6천 명 이상 실종됐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의 희생과 서비스를 기리고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올린 영상에서 오늘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 영상에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희생이라는 가치로 동맹을 형성했다며 이것이 전 세계를 재편하는 노력에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이 희생을 기리고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강력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aintain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Indo-Pacific is an effort that can no longer be and never could be accomplished without all allies, without friends.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25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번영 유지는 더 이상 동맹국과 친구 없인 달성할 수 없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바로 이것이 미국을 매우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복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모든 관여와 관련해 미국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북한과 협상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북한에 계속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한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70년간 미한동맹은 확대되고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한반도는 오늘날까지 분단돼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무기실험 등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은 변함없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적대 세력에 맞서 싸웠을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오늘날에도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민주주의 비전을 위해 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전쟁의 피로 빚어진 한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용감한 미국인과 한국인들을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유 가치는 미한동맹의 기반이자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영내 평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도 트위터에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한동맹은 변함없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공유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파트너십은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유호 의원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영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결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의 잔인한 독재주의와 억압에 계속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인 민주당 앤디 김 하원 의원은 한국전쟁이 중요한 시기에 기념일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긴장 고조에 나섰고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내년 우리의 목표는 향후 70년을 위한 평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였던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 장진호 전투에 모두 참전해 현장의 참상을 생생하게 겪은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전쟁 당시 한국인 통역장교로 미 해병대 1사단과 함께 전장을 누빈 이종현 씨입니다. 이 씨는 VOA에 장진호 전투 당시 군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피난민이 희생됐다며 이런 비극이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6.25 한국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며 전장의 참상을 생생하게 겪은 노령의 신사가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극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죽었기 때문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 이남에서도 그렇고 이병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아주 그냥 비극적인 것.
그의 이름은 올해 91살의 이종현 변호사. 한국 국군의 통역장교로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돼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 장진호 전투 등 한국전쟁의 기념비적 전투에 참전했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공산국가를 위한 노예제도인데 그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그때는 싸웠죠. 포기하고서 항복하기는 어렵지요. 그걸 싸우지 않을 수가, 반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참 고생이 많이 했고요. 너무 시세이 많았죠.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황해도 연백 출신인 이 변호사는 1950년 서울의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북한의 침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급히 전라남도 광주의 친구 집으로 피란을 떠난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방송하는 VOA 뉴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절대적이죠. 특히요. 맨날 그런 것이 보이스 아메리카죠. 그것 들어가지고서 전세가 어떻게 되고 이 이북 군대가 어떻게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른 것은 그것을 신용할 수가 없었고요. 보이스 아메리카는 상당히 신용도가 높았습니다. 그걸 듣고서 결국은 이민군이 전라도 쪽으로 안 되는 걸 알고서 대구로 와가지고서 지원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갑작스런 침공으로 방송국 등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자 당시 많은 한국인은 VOA 방송에 의지해 정확한 전황과 유엔군의 참전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냥 그거 없으면 그냥 정말 하나의 블라인드 됐습니다. 그거 없이는 어떻게 전쟁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 안 들리겠단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저희들의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인텔리전트 지적인 사람들은 많이 듣습니다.
총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청년 이종현은 영어 특기자로 갑자기 육군 통역장교에 발탁됐고 한국에 도착한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돼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됩니다.
그 해병대가 우선 아시다시피 상당히 훈련된 군대입니다. 예, 매우 달라졌어요. 온 분들이 2차 대전 쪽에 일본하고 소위 태평양 전쟁에서 4년간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아주 잘 싸웠고요. 또 군기가 심했고요. 또 이 전쟁에 고온이 많습니다. 거기서 제가 같이 이렇게 고온했다는 걸 뭐 들어서는 뭐 개인적으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미 해병대의 공헌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뒀고 서울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의 환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기뻤죠. 야, 이거 서울에 다시 돌아간다. 이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해병대가 인천 상륙에서 제 말씀이죠. 솔직히 말하면 피스 오브 케이크죠. 그냥 뭐 간단히 결국은 상륙할 수가 있었고 말씀이죠. 하나의 상당히 즐거움이 됐죠. 오늘. 또 서울대님도 마찬가지요. 강견들이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영하 3,40도의 혹한 속에서 아군보다 8배나 많은 중공군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장진호 전투입니다. 미군은 1950년 11월 26일부터 17일 동안 중공군 12만 명의 포위망을 뚫고 퇴각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저 개인뿐만 아니라 또 미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이요. 그분들도 많이 고생했어요. 그분들 특히 저 피난민들 말씀이죠. 이 그 사람들이 장진, 삼수갑산 그런 데서 한 몇천 명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두의 말씀이죠. 또 그 추운데요. 잘 것도 없고요.
게다가 중공군이 피난민들 속으로 들어가 미군을 공격했기 때문에 총을 상대에게 겨눌 수밖에 없었고 중공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 수문교를 폭파하면서 흥남으로 향하던 많은 피난민의 길이 끊겨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국제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진다가 흥남, 또 함흥 그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 고생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더 내륙에서 삼수갑산, 장진, 그 사람들은 거진 한 절이 걸려서 흥남거든 걸어오는 거죠. 그건 진짜로 그 비참한 이 행군이었는데 흥남거든 왔는데 얼마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뭐 알리지 못한 하나의 비운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아울러 부대원 300명이 중공군에 완전히 포위됐을 때 홀로 포탄이 난무하는 탄약 수송 트럭에 올라 부상병과 대원들을 살리고 산화한 윌리엄 맥클렁 상사, 시골 오두막집 소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올리버 스미스 해병대 제1사단장의 속기사 이야기 등 장진호 전투엔 수많은 애환과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이종현 씨는 이후 함께했던 미 예일대 출신 병사들의 추천을 받아 1954년 미 예일대 유학길에 올라 같은 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한 뒤 미 변호사가 됐습니다. 특히 1967년부터 20년간 미 8군 고문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하며 미한 동맹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만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희생이 많아요. 시민간인들이 그렇다고 공산국가한테 손들고서 거기서 항복한다기는 또 어렵고요. 그거는 이 우리가 겨울을 얻었다면은 완전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이 변호사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인 황해도 연백당을 다시 밟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째 꾸는 이 꿈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며 긴 분단의 비극이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고 또 친구들, 친척들, 특히 제가 살던 시골 동네,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산골대 길들 한번 가고 싶은 소위 희망이라는 건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이죠. 가고 싶은 마음은 그야말로 정말 한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이 감동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한이라는 것은 죽을 때에도 풀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뷰에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BOA는 이번 주 5차례에 걸쳐 한국전쟁의 의미와 시사점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잊혀진 전쟁으로도 알려진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미국 내 노력을 소개합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 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벽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2,500명이 넘는 미공군과 해군, 육군 병사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88세 세뮤얼 필더 씨의 얼굴도 있습니다. 1952년 20살 나이에 한반도에서 미 해병대 포병부대에서 복무했던 필더 씨는 미국에 돌아온 이후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잊혀진 전쟁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When to heaven we should go. Peter, we will tell. Just another forgotten warrior, sir. 37개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고향에 돌아와 친구들을 만났더니 한동안 못 봤는데 어디 갔었던 거야? 라고 묻는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날 우리는 성자 베드로에게 말할 것이다. 잊혀진 전사가 또 한 명 왔다고. 한국전쟁은 미국에서 종종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이라크전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 그 사이에 있는 한국전은 상대적으로 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생생히 기억되고 후세에도 길이 전할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지난 2013년 7월 27일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의 중심인 내셔널몰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은 그들의 공로에 대해 더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중 하나가 내셔널몰 안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our veterans of Korea, deserve better. And down the decades, our nation has worked to right that wrong. 이 영구적인 기념관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히 어떤 전쟁도 잊혀져선 안 되며 어떤 참전 용사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6년 10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인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던 이 법에 따라 건립되는 추모의 벽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36,574명의 미군과 8,000여 명의 카투사, 즉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 병사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한국전쟁기념관 안에 자리할 추모의 벽 건립을 맡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2017년부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1년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단 측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질 추모의 벽이 2022년 후반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모금 활동에 참여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트래블러스 레스트 고등학교의 벨라 파월 양은 워싱턴에 기념비를 세워 이름을 새기는 일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ir names on the monument in D.C. is something that means so much to them, especially with them being just older and they've longed for this for so long.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고령화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년 4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한국전쟁 기념관에는 전투 현장에서 매복에 나선 19명 미군 병사의 철상,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거나 지원한 22개 유엔 회원국의 벽, 추모의 연못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모의 벽이 더해지면 70년 전 낯선 나라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미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리는 디지털 기념관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참전 미군 병사들의 영상 인터뷰와 그들이 전쟁 당시 찍은 사진, 일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한 한국전쟁 유산 프로젝트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거대 규모의 2차 세계대전과 논란이 많았던 베트남 전쟁 사이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이 미국의 교육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 학생들, 일반 대중에게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 군인들이 전장에서 직면했던 어려움 그리고 전쟁 이후 한국이 이룬 빠른 경제성장과 탄탄한 민주화라는 큰 유산을 이해시키는 게 웹사이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한국전쟁 70주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정부 산하 버지니아 전쟁 기념관은 25일 한국전쟁 압록강에서 돌아오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서 개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found itself again drawn into war. The Korean War, often called the Forgotten War, was the first military action conducted by the United Nations.
23분기의 이 영화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버지니아주 출신 병사 17명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날 민간단체인 워싱턴 DC 역사와 문화는 인터넷 간담회를 개최해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관과 한국전쟁을 설명하는 자리를 열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 행사들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올드글로리 아너플라이트는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협력해 51명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오히려 참전 용사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드글로리 아너플라이트의 다이앤 맥도날드 이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는지 한국 정부가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재방문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going to depend on the way things work with the CDC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맥도날드 이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국 방문이 가까운 장래에 꼭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보내드린 기획보도 오늘 다섯 번째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엔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전쟁의 희생을 되새기며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참전국들은 자국의 희생들을 기리면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지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모든 유관국이 한국전쟁의 희생을 되새기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카네코 유엔 부대변인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과 관련한 부회의 논평 요청에 구테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들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백만의 군인과 민간인들을 되돌아보고 미국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용감한 외교를 상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 도출로 이어지는 남북대화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미국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6월 기념일들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재개 노력을 배가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과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수백 명의 한국전쟁 납북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 주요 참전국들도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25일 오늘날 한국을 보며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But when I look at your country today, I know 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Through your peaceful success, you honor.
존슨 총리는 8만여 명의 영국 육해공군 장병이 공산군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며 그중 수천 명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화롭게 이뤄낸 성공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한다며 영국의 한국전 참전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쟁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입니다. 린다 레이롤즈 호주 국방장관은 25일 호주가 약 17,000명 이상의 병력을 한국전쟁에 파견했고 이 가운데 340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216명 이상이 부상했고 30명 이상이 전쟁포로로 잡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치렀던 희생의 유산을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쟁 실종자로 분류된 호주인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작년 관련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롤즈 장관은 지금도 호주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현행 노력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하지트 싱 사전 국방장관과 로렌스 맥컬레이 보훈부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약 2만 6천 명의 한국전 참전 병력의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516명의 캐나다인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부상했을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5천 명의 여성이 군에 입대해 복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헌신적으로 싸웠던 이들의 업적과 희생을 계속해서 기릴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도 영상 기념사를 통해 5천 명에 달하는 당시의 젊은 네덜란드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안보를 위해 한국전에 참전한 이들을 함께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Soldaten van toen, waaronder bijna 5000 jonge Nederlanders, verdienen onze grote dankbaarheid en diep respect.
덴마크의 예베코포드 외교장관은 25일 트위터에서 덴마크는 병원선 유클란디아호를 보내 한국전쟁에서 국제사회의 연합 노력에 기여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포드 장관은 덴마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지다혐입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의사를 피력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굳건한 미한 동맹 위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국에 대한 대적 행위 차원에서 4개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7기 5차 당 중앙 군사위원회 예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나온 겁니다. 북한의 군사 행동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일단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영토 수호 의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쟁 반대와 남북 간 평화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내용의 일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제 그 얘기도요. 결국 이제 삐라 얘기입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체제 전복이거든요. 목표가. 때문에 그 부분을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다. 결국 향후에 북한이 우려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쪽으로, 제어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기 위해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가 북한이 한국 정부의 차후 태도와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행동 보류를 발표하면서 앞서 24일 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후 태도와 행동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의 대남 공세에도 협력 지향에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공존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통일부 인사나 외교안보 인사 교체 등에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예상된다. 사실 메시지 자체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기까지는 국제사회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석인 통일부 장관 자리를 먼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문제로 대남 비방 담화를 낸 이후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 차단,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4.27 판문점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한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협력체인 미한 워킹그룹을 4대 외교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우이탈과 남북 합의 이행 등을 압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18년 연속으로 북한을 이같이 지적하면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해 번 돈을 정부 운영 외에 범죄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미국은 자국민을 인신매매와 같은 탄압하에 놓는 정책이 있거나 행태를 보이는 어떤 정부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이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중국과 러시아엔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거나 새로 추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노출돼 있다면서 탈북 여성, 심지어 소녀들이 집장촌에 팔려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탈북 여성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에선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가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136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추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비료 확보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는 최근 공개한 2020년 6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올가을 북한의 도정 후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량 137만 8천 톤보다 1만 8천 톤 감소한 겁니다. 특히 지난 1994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150만 톤보다도 더 적은 수치입니다. 앞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67만 4천 톤과 155만 톤을 기록했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쌀 수출 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북한이 수입해야 할 쌀 규모를 각각 20만 톤과 22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위성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농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성적 식량을 겪고 있는 북한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쌀 수확 상황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적기에 모내기를 하려면 4월까지는 비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로 국경이 폐쇄돼 비료 수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임 연구원은 따라서 비료 수입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올해 농사에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1년에 필요로 하는 비료량은 58만 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했다고 김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국제무역센터가 공개한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북한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1만 달러와 1,502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특히 2019년 6월부터 석 달간의 곡물 수입액은 지난 2018년과 2017년에 비해 각각 3배와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차관이 중국을 또다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중국의 대표적 보복 사례국으로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응한 연대와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히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은 25일 영내 국가에 대한 중국의 대표적 보복 사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 당시의 한국을 거론하면서 향후 중국의 이런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열린 전화회견에서 중국 공산당을 불량배로 지칭하면서 불량배는 모든 친구들이 같이 맞설 때 물러서며 전 세계가 이런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크 차관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의 경제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을 추진하는 핵심 당국자로서 최근 한국과의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클라크 차관은 최근 한국 매체들의 보도를 받고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서 미국은 회원국의 EPN 밖의 국가와의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Does not prevent members from working with any country or organizations outside the network.
다만 EPN 구상이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호 이익, 공정성, 규범 기반 질서 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참가를 배제한다는 의미이며 중국이 보복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곁에 서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든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클라크 차관은 중국이 자국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를 통해 감시 국가 체계를 세계에 수출하려 한다며 세계 국가들의 화웨이 5G 통신망 구축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에릭슨, 노키아, 삼성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클라크 차관은 최근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핵심 부문만 배제하고 주변은 허용한다면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h, we're just, you know, just put us in the edge. Don't put us in the core. Well, once you're in, it's an interconnected system.
클라크 차관은 미국은 중국민 전체가 아닌 극소수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을 감시하는 5G 장비 도입을 근절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6월 26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UN 국제연합 헌장이 탄생합니다. 1945년 6월 26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50여 개국 대표들이 국제연합 헌장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국제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됐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날 서명된 유엔 헌장에는 국제연합의 목표와 활동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헌장은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45년 10월 24일 29개 나라 대표들이 유엔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 유엔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 가운데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 가운데 하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입니다. 세계 약 250여 개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UN은 2001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43년 6월 26일 혈액을 ABO식으로 분류하는 법을 개발한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혈액형의 아버지 칼 란트슈타이너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68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란트슈타이너는 대학에서 약학과 의학, 화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빈 의과대학의 조교로 일하면서 혈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수혈을 받은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혈액형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수혈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4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란트슈타이너는 1901년 A, B, O 이 세 가지 형태의 혈액형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란트슈타이너의 연구 결과 수혈로 인한 사망률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공로로 1930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이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에 힘쓰다가 1943년 6월 26일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